우리가 TV 프로 연예인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나 또 요즘에 유튜버 또 SNS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일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가 이제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연예인도 우리랑 별발 다른 게 없구나. 또 때로는 와 저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니 너무 부럽다.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생기죠. 사실 연예인들의 이 화려한 삶을 보면요. 참 부럽습니다. 와 저렇게 인생을 화려하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사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탈리 카스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찬사에 기댄 행복은 중독성 있는 마약과 같아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더 많은 용량을 원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행복을 건다. 당신의 팬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일이면 더 빛나고 화려한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마약 같아서 그 환호와 찬사를 계속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되고요.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많은 탑 연예인들이 언제 내 이 인기가 식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진실되게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지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헤롯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인생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돈과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의 화려한 그 생일 파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헤롯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수많은 자신을 찌르는 죄책감 가운데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그 가장 감옥 깊은 곳에 가 있는 침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지금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의 인생은요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잊혀진 인생이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인생은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 헤롯과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헤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생,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의 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헤롯의 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이들을 죽였던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 로마의 시저라는 아주 절대 권력자가 이 애굽에서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유대 전체 나라의 왕이 되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이두매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하스몬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안티파스 역시 아버지와 동일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살려고 애쓰죠. 동시에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이 수도를 로마식 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디베르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환심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그가 헤로디아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잘못을 그가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이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됐을까요?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감옥은 자신의 인생을 가두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곳 같은데 사실은 그곳이 이 요한의 인생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어와 같은 곳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씀이 들을 때 양심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막 찌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달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아 굉장히 즐겁게 들었구나, 기쁘게 감사하게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헤데오스라는 단어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요 직접 유희를 말해요. 무엇을 들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무엇을 깨달았을 때의 즐거움, 뭔가 희열을 느꼈을 때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마치 이와 같죠. 와 설교 잘하네, 우리 요한사도 정말 뛰어나네, 야, 이 말씀은 헤로디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감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감동하는데 뭐합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롯의 두 마음을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본인도 울고 아내도 울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울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까? 그 삶을 봤을 때 그 고백은요 진실된 고백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믿음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내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고요.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감동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헤롯은요, 듣는 귀도 있었고 또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두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길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헤롯을 비판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가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이 빌립,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빌립의 아내입니다. 근데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헤로디아가 예뻤어요. 미인인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사실 이 헤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내는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죠. 근데 여기랑 이혼하고 헤로디아랑 결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의 딸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그 아내를 버리고 이쁜 여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도 그 아내 버리고 이쁜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헤롯의 인생의 가장 모든 목적은 뭐예요? 이쁜 거, 아름다운 거. 여기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생일 파티에 모입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옵니다. 아주 젊고 이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가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이들이 그걸 이쁜 젊은 여자가 아주 야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침을 줄줄 흘리면서 막 너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본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진짜 딸이 아니라도 의부 딸이라도 내 딸이잖아요. 내 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있다면 그게 아빠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만한 일일까요? 이 헤롯의 인생은요, 여성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요, 그 장면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은요, 굉장히 일관되죠. 뭐만 좋아합니까? 네, 이쁜 거,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이 헤롯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그의 부인인 헤로디아는요, 권력의 화신입니다. 권력에 그 모든 인생을 걸었던 여인이에요. 왜 자신의 빌립이라는 남편을 두고 이 헤롯을 쫓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립보다 헤롯이 권력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남편을 버려요. 이혼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헤롯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욕망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때문에 자신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욕망이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계속 죽이라고 요청하죠. 그래도 헤롯이 죽이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한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권력에 집착이 강한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에 강한 집착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친동생이 누구냐면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친동생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의 죽마고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부터 굉장히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내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왕으로 세웠겠죠. 그래서 이 칼리굴라 황제가 아그리파 1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헤로디아는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헤롯은요, 왕이 아니었어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요,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습니다. 분봉왕은 왕의 4분의 1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동생이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칼리굴라 왕한테 가서 왕위를 달라고, 분봉왕 말고 왕의 왕위를 달라고 얘기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헤롯은 가기 싫었습니다. 굳이 그 먼 로마까지 가서 굳이 왕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는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갑니다. 그때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밀서 하나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헤롯이 옆에 있는 나라와 이렇게 내통을 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도 모르고 막 왕을 향해 왕권을 달라고 가는데 사실은 이 사자의 입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요, 아무리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 왕위가 폐위가 되고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평생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거기서 그냥 분봉왕이라도 기쁘게 살았으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권력 욕 때문에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 정상적인 애가 있을까요? 네, 정상적인 아이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늙은 남자들 앞에서 이 음란한 춤을 추는 게 정말로 그 자신의 아빠 헤롯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엄마 헤로디아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라는 인생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가 그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젊음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이 나쁜 건가요? 네,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욕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여러분, 권력욕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애와 열심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이 왜 오히려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 욕망을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 욕망을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우리가 그 욕망을 사용해야 될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바르게 다스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에 전율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복하고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완전하심을 만끽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분과 충만한 교제 안에서 깊고도 흔들림 없는 자족을 찾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네, 기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재설정될 때에만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아름답게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나 또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인생을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왜 사냐? 한심해가지고, 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왜 대학에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된다니까 대학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이 사회에 요구하는 바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나 어디지? 뭐 하고 있지? 나 왜 살지? 그런 현실의 질문 가운데 아무도 그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잡게 되고 나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이 요한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인생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에요. 스스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셔서 성령을 불빛듯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요한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한이 죽고 있는 이 장면 자체도요, 의로운 자가 어떻게 불의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삶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밉보이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권력자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용기가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난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용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모세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자신의 동족들은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내가 그냥 지켜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차라리 내가 고난받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존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존의 눈을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흔드는 수많은 위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의 깊은 곳에서 그는 사실 두려워하고 떨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실까? 내가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 죽는 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 맞나?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돈도 많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1871년 이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모든 부동산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73년에 그의 가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럽으로 잠깐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로 실어서 보내요. 그리고 자신도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가다가 바다에서 다른 배랑 부딪혀서 18분 만에 침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전보가 오는데 아내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이 당시에는 전보가 길게 갈 수 없어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왔는데요. 나만 살아남았음. 사고로 내 딸이 다 죽고요. 아내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배를 타서 그 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 그 사고 해협을 지나게 돼요. 그 딸을 잃은 그 아픔이 그의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러한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끝날지라도,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네 명의 딸을 잃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 떨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예수님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대단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는 유혹과 수 없는 두려움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